오늘 에스라 7장에서 6절에서 10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뽑았지만 아마도 오늘도 에스라서 전체에서 이곳 저곳에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539년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1차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잔존자들 및 유다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그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강성해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을 배경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었다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1차 귀환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과 학개미, 스가랴 등은 성전을 재건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한층 더 강화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또다시 쇠퇴하던 중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 즉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라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와의 언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기원전 458년경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각가지 정치, 종교적 반목과 대립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 그들은 세상에 부합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눈앞에 닥친 배교에서 구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의 직분과 학자의 직분 둘 모두를 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회복 혹은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주 특별한 상황들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배웅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 회복과 부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심으로 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일을 담당하도록 준비시키신다는 점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 개혁을 가져오기 위해 그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아침 바로 그러한 자들 중 한 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 그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일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이끈 회복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더불어 느헤미야와 말라기도 들어서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누가 쓰여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들의 그러한 거국적인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리라고는 그들이 미리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큰 일을 자신이 감당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준비시켰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던 신하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자였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본문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의 두 가지 중요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준비된 학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다룸에 있어 매우 능숙한 자란 뜻입니다. 둘째, 그는 바벨론 태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방 국가, 즉 유대인의 종교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그곳에서조차도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켰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준비시켰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가 허락되지 않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을 준비시켰습니다. 한편 말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 및 이 땅의 크리스천들의 쇄신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제게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아주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주 큰 프로젝트 혹은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성도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다지 그 일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성숙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기 위해 그의 특성과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즉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에 제사장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중재자적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기록한 율법, 즉 모세오경을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했습니다. 또 이는 신명기 31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돌보고 관리하는 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보존했고 매 7년 초막절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이 율법의 낭독과 함께 제사장들은 레위기서 10장 10절 및 11절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임무 또한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레위기 10장 10절이 말씀합니다. 그 당시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송사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이는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동안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신실하게 가르쳤고 이를 배우는 자에는 왕도 포함되었던 사실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교훈한 기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까지만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쇠퇴기를 맞으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조차 율법을 업신여겼고 이는 그들의 아버지 엘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는 종종 인과관계가 관찰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면 백성들 또한 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반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온 나라가 영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비록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항상 합당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적 가르침의 지주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많은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그는 자신의 가르치는 임무를 신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본문 10절은 말씀하기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고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일은 노력과 꾸준한 연구로 요하는데 특별히 에스라는 자신의 가르침을 손수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연구에 만남도 아주 많은 노력을 요하는데 이를 손수 실천하는 데는 더욱더 큰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의 삶을 들어서 그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부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말씀을 단순히 연구하려는 그 소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기를 숭고하게 소망했습니다. 그러한 소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일으킨 효과임이 분명합니다. 에스라를 우리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많은 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는 드뭅니다. 이를 볼 때 에스라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다른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큰 소망이 있었고 이를 위해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신실한 자들의 마음에는 하느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신이 배운 대로 실천하고자 결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 논쟁에서는 강할지라도 크리스천적 성품 면에서는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논쟁에서는 강하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이 크리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아주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식은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주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게 되었고 이는 그를 경건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헛된 일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막중한 임무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고 이는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더욱 사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백성들에게 가르쳐졌을 때 이는 굉장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선포했지만 그 듣는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경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을 때 그 백성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쌍방향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전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도 아주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에 대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도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쳤고 백성들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에스라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 성결한 공부와 경외하는 순종으로의 거룩한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신실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성경을 공부했을 때 그는 오직 성경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에서 또한 배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성경만 그저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서 모범을 찾아 또 따라 배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둘째로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에스라의 학자로서의 역할은 그의 제사장 역할과 함께 원활하게 움직였습니다. 율법을 담당하는 자인 제사장들은 그 율법의 사본들을 오염과 손상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오래된 사본이 닳고 해지면 새 사본을 만들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성한 업무 중에 하나로 학자, 즉 서기관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그 중에도 에스라는 매우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알았고 서기관 일에 능통했습니다. 저는 또한 에스라가 다른 많은 예전의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방대한 양을 암송할 수 있었을 거라는 점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 및 예레미야서와 시편에 관한 지식을 포함해서 창세기부터 그의 때에 이르기까지 성경적 역사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구약의 거의 마지막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와 그의 세대들과 함께 구약 성경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와 함께 동시대의 인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구약의 마지막 세대가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와 그 세대들과 함께 구약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났고 이는 어느 랍비에 의하면 선지자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그 400년 동안은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입니다. 요세푸스 또한 이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하기를 우리 역사는 아닥사스다 이래로 매우 상세히 쓰여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 선지자들의 정확한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 우리 선조들에 의해 기록된 역사만큼의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했습니다. 즉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들이 400여 년간 없었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그 유대인들의 역사가 권위를 갖지 못한다고 그 이후의 역사는 그 이전의 역사만큼 권위를 갖지 못한다고 평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가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세우시고 그를 모든 말씀의 마지막 서기관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실제로 랍비들은 에스라를 모든 성경의 마지막 서기관으로 간주합니다. 랍비들은 에스라를 에스라서 및 역대상 하의 저자로 공언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자 학자, 즉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는 구약 본문과 해석의 담당자이고 전문가였습니다. 에스라의 학자로서의 역할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랍비들이 인정하는 모든 에스라의 학자로서의 역할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구약의 히브리어 문서를 다루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본문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게다가 구두점도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모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자음이 모음처럼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를 이해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두점도 없기 때문에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어떠한 문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장들을 혹은 단락들을 더 나아가 문단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나누거나 묶어서 해석할지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모호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해할 것인가가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 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단락되고 난 뒤에라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각지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겪게 되면서 자신들의 고유어인 히브리어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바빌론 유수 이후로 그들 또한 중동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던 세머인 아람어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모국어인 히브리어 사용을 더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윗세대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본은 매우 비쌀 뿐 아니라 쉽게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해이해지고 무관심하게 되는 악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심지어 에스라의 개혁과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지 15년, 15년 만인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했던 때에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함께 읽으시는 것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는 아주 흥미로운 기절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자 그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설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8장 8절에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성경 본문에 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었겠죠. 둘째, 이 기절에서 낭독하다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모음이 적혀있지 않은 히브리어 본문을 소리내어 읽었음을 뜻합니다. 즉, 히브리어 그 율법은 모음이 없이 적혀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낭독해 주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것을 따라 읽을 수 있었다는 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그 문법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 구두점들을 알려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는 에스라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한 일이 영적 회복에 있어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부흥을 담당했었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일은 영적 부흥에서 매우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은 성경을 읽고 이를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모임, 우리 교회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을 경우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해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원한다면 성경적으로 깨어있고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성경은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이 그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쌍방향의 일입니다. 에스라가 가르쳤고 백성들 스스로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결심해야 하고 또 그에 따라 가르치기에 기쁨으로 임해야 하고 또 여러분 또한 이를 열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지도와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구약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처럼 의로운 왕이 살았을 동안에 종종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신약 세대와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부흥 운동이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졌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혹은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게으른 심령에서 깨어나 살피는 영적 상태로 전환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항상 영혼을 회개하게 하고 거룩하고 겸허하고 신앙이 충만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러한 회복의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는 사람에 의해서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입니다. 무엇보다 에스라는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의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처음 귀환이 시작된 이후에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은 자들을 다시 데려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은 이 장면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날은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에스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고 이 가문은 주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는 그들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께 제사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될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타락하고 부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후 바벨론이라는 영적 황무지에서조차 영적 고갈로부터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굉장한 일입니다. 에스라는 아무런 혹은 아주 거의 영적 서포트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영적 고갈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회복은 에스라 그 자신의 영혼 안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흥은 영혼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학자였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었습니다. 그는 드물게 성경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더 중요하게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바벨론이라는 적이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후에 다른 자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시편 1장의 저자처럼 그의 기쁨은 주님의 법 안에 있었습니다. 10절이 알려주듯이 그는 스스로 세 가지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성경을 아는 지식. 둘째, 성경을 준행하고. 셋째, 성경을 가르치는 그 순서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성경의 관계였습니다. 공부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또한 예, 여러분 모두께 이 에스라와 같이 목적을 삼고 성경을 공부하고 준행할 것을 또 그것을 가르칠 만큼 준비될 것을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에스라 위에 임하셨다고 본문이 알려줍니다. 신성한 도움 없이 어느 누구 혹은 어느 공동체에도 영적 부흥을 불러 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다는 묘사는 그 삶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로 하여금 아닥사스다 왕과 건세 있는 방백들로부터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왜 그 왕이 에스라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겠습니까? 잠언 2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즉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여호와의 손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및 예루살렘에서의 그들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그 중요 물자들을 지원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왕은 유대 지역 내에서의 자치적 재판권 또한 에스라에게 임했었는데 이에 따라 에스라는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을 강력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에스라 7장 25절이 잘 증거합니다. 그는 에스라는 유대 지역 내에서 사람들의 송사를 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왕으로부터 일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그 왕의 호의가 아주 컸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라를 맞서던 그 정치적 반대파를 또 물리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허락하셨을지라도 단지 이러한 권위 때문에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부흥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은 것을 본문 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이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라를 특정한 임무를 위한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에스라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바사 왕이 그에게 돌아갈 것을 허락하는 선한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는 7장 26절에서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유다로 돌아가는 임무에게 있어서 그 왕이 그를 지지하겠다는 결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몇몇 명철한 자들을 발견하고 그와 동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에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심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에스라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스스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영적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지혜에 의지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대고 그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에게 송축하고 그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 영적 부흥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하게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는 그가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왕으로부터 군사 호위를 요청하지 않은 것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많은 보물과 중요한 물건들 또한 갖추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것을 훔치려는 자가 그 기나긴 여정 중에 그 도적들이 많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에게 그러한 물자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군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비록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허락하였을지라도 그는 그에게 그 이상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를 허락한 왕은 확신하건대 에스라가 요청하기만 했다면 그 군사도 허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즉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원하는 무엇이든 다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이상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적들이 그들의 그 긴 여정 중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스라가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한 사건은 그의 전체 생애, 적어도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을 대표적으로 반영해 줍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그 여정 동안에 일어난 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그 여정길에 올랐고 에스라가 그들의 안위와 그 물자들을 지키는데 가장 책임이 큰 자였지만 그는 그것을 왕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그 보호를 구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혹은 세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그 백성들을 부흥시키는데 사용하신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했고 성령이 축복하심으로 백성들이 에스라의 설명을 들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회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일은 언제나 복음 전파자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사람들,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이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에스라가 이 백성을 다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에스라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즉 백성과 에스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공부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회복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고 그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는 다 함께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 회복이 있을 때는 이에 몇 가지 징조나 또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성도들 여러분께서 저에게와 목사님 제발 성경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백성들의 마음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도록 요청할 정도로 준비되었던 것을 느헤미야 8장 1절이 알려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잘 준비하신 마음 밭들에 뿌려졌습니다. 부흥의 징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 쇠퇴가 있을 때는 아무리 설교자들이 간곡히 울며 말씀을 전할지라도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복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그 나라를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배교와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고 여호수아 시절 이래로 행한 적이 없던 초막절을 지킬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지지하고 또 11조와 안식일을 회복시켜 지켰습니다. 이렇게 영적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예시들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문자적 기록을 통해서 교회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에스라, 성경의 이 위대한 학자는 그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과 스스로 보여준 거룩한 모범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자신의 나라의 다가올 회복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열심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그 필요를 제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적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로 하여금 그의 말씀과 연구, 이를 준행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기쁨을 찾게 다듬으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 누가 에스라와 같은 자가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부흥의 가장 첫 번째 징조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